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불행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로 준비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행복을 하나로 보지 않고 그것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행복은 나의 노력 가운데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의 행복은 세상에서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곧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생기가 솟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즐거움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자신에게서 사라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담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눈이 세상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더 크고 중요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그와 같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단순히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내면적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선을 쌓으면 그 선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을 쌓고 있다면 악한 생각들과 허탄한 마음과 그와 같은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허탄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하고 허탄한 그와 같은 내면적 성향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실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간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그 외모나 다른 것으로 통해서 표출되는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그렇게 분명하게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삶에서 아무런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보면 그분은 일곱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곱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이나 성경 말씀을 읽는 거나 돈이나 기도나 고난받는 것, 선교하는 것, 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국면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관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고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면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지정하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생각해 보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 수가라는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정오에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렸지는 그 정오에 물을 깃기 위하여서 동네 우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참된 만족을 모르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꾼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신의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선을 할 때에 물을 길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한낮에 물을 길으러 나오는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대화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녀는 그것을 정말로 갈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것이 그녀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서 있는 것들, 세상의 우물을 계속적으로 마실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그 사람의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이 주님의 대화는 이 죄 많은 여인의 그 영혼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자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 여자가 영적인 이해가 넓어지자 이 여자는 즉시로 자신의 일상의 생명을 위하여 물을 먹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의 관심이 돌이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고,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깨달음과 각성이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은 우리의 그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를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기쁨을 주다가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의 곤고함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탄식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에게 나의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설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나의 영혼이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의 영혼이 떨리고 그의 온 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대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이 자기를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그와 같은 불의함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불신앙이라든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잘못된 것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염려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서 가장 생기있고 가장 진지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일에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적인 그런 주의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정하신 이 주일의 예배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7일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안식일에 우리가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가장 생기있고 진지한 열심을 가진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영혼은 그 예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도 없고 소중함도 없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장엄한 기쁨을 그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그들의 찬미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쁜 소리를 그들의 입에서 발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데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선에 자신의 행복을 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본다면은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산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서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인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사랑, 참된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반드시 이 특이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에서 아주 특이한 자질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다른 것을 사랑하기 이전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들을 죽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곰곰이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였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단순히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고통,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 있고 가난하게 살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느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실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사랑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때때로는 그는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여러 번 헐벗고 굶주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할 때에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신적인 가난함이나 어려움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로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는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에 놓여있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결코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그런 제자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 믿음의 길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자기에게 지워진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였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부담감들,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믿음을 따라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을 때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십을 기꺼이 뒤로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힘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나 자녀나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게 된다면 주의 복음을 위한 그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에바브라티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바브라티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에바브라티도는 로마에 가서 병에 걸리게 되었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돕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 에바브라티도의 헌신을 보고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은 다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매맞아서 생긴 그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이 예수의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인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농부들이 자기의 소유의 그 소나 양에게 인을 치지 않습니까? 불로 달군 인장을 그 엉덩이에 지칠 때에 그게 뭐가 남습니까? 주인의 이름이 남습니다. 기호나 이니셜이 거기에 남게 되는데 그 짐승은 그 인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말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것이라는 그와 같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그것을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령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태도를 향하여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은 불행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의 삶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에,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행복을 얻기 원하고 그것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광명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